This recording accompanies the Language B Standard Level Examination, Paper 2, Listening Comprehension for Korean, May 2024.
Cet enregistrement accompagne l'examen de langue B, niveau moyen, épreuve 2, compréhension orale de coréen, May 2024.
Esta grabación acompaña el examen de lengua B, nivel medio, prueba 2, comprensión auditiva de coreano, mayo 2024.
The start and end of each audio text will be indicated by this sound.
Le début et la fin de chaque texte audio seront indiqués par ce son.
El inicio y el final de cada texto de audio se indicarán con este sonido.
The end of the examination will be indicated by this sound.
La fin de l'examen sera indiquée par ce son.
El final del examen se indicará con este sonido.
Chimun A. 지금부터 4분 동안 문제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한국, 중국, 일본에 따른 다양한 젓가락 모양과 형태에 대한 팟캐스트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나라 이웃 나라 팟캐스트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 나라의 공통된 식기인 젓가락입니다. 세 나라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각 나라의 음식 문화에 따라 젓가락의 형태나 재질, 크기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젓가락의 길이는 중국이 25cm, 한국이 22cm, 그리고 일본이 20cm입니다. 중국의 경우 커다란 상 중간에 여러 반찬을 넣고 집어먹는 식사 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젓가락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음식의 기름기가 손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긴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반면 일본은 작은 독상에서 혼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세 문화권 중 가장 젓가락의 길이가 짧습니다. 젓가락의 형태를 보면 기름진 음식이 많은 중국의 경우 젓가락이 동그랗고 끝이 뭉툭해서 기름진 음식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힙니다. 김치와 같은 절임 채소와 국을 많이 먹는 한국의 경우 젓가락 끝이 둥글고 넓적합니다. 일본은 식사로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가시를 발라내야 하는 일이 잦아 젓가락 끝이 뾰족합니다. 또한 섬나라인 일본은 습한 날씨로 인해 젓가락이 쉽게 녹슬지 않도록 나무로 만듭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금속 젓가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쇠로 된 젓가락은 아무래도 굵기도 가늘고 미끄러워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사용하는 방식 또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국은 다른 두 나라와 달리 숟가락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합니다. 반면 중국은 국을 먹을 때만 숟가락을 사용하고 밥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일본은 국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을 들어 직접 마십니다.
2분 후에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나라 이웃 나라 팟캐스트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 나라의 공통된 식기인 젓가락입니다. 세 나라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각 나라의 음식 문화에 따라 젓가락의 형태나 재질, 크기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젓가락의 길이는 중국이 25cm, 한국이 22cm, 그리고 일본이 20cm입니다. 중국의 경우 커다란 상 중간에 여러 반찬을 넣고 집어먹는 식사 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젓가락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음식의 기름기가 손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긴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반면 일본은 작은 독상에서 혼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세 문화권 중 가장 젓가락의 길이가 짧습니다. 젓가락의 형태를 보면 기름진 음식이 많은 중국의 경우 젓가락이 동그랗고 끝이 뭉툭해서 기름진 음식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힙니다. 김치와 같은 절임 채소와 국을 많이 먹는 한국의 경우 젓가락 끝이 둥글고 넓적합니다. 일본은 식사로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가시를 발라내야 하는 일이 잦아 젓가락 끝이 뾰족합니다. 또한 섬나라인 일본은 습한 날씨로 인해 젓가락이 쉽게 녹슬지 않도록 나무로 만듭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금속 젓가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쇠로 된 젓가락은 아무래도 굵기도 가늘고 미끄러워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사용하는 방식 또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국은 다른 두 나라와 달리 숟가락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합니다. 반면 중국은 국을 먹을 때만 숟가락을 사용하고 밥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일본은 국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을 들어 직접 마십니다.
2분 안에 정답을 쓰세요. 지문 B. 지금부터 4분 동안 문제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휴게실에서 나누는 회사원 미나와 준호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대화를 듣겠습니다.
어머, 준호 씨, 여기 앉아서 커피 드세요.
미나 씨, 고마워요.
요즘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는 어때요? 많이 바쁜가요?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엄청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요즘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 못 보셨겠네요?
문어게임 말이죠? 당연히 봤죠. 제 주변에서도 아주 난리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제 외국인 친구들도 완전 푹 빠졌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이야기. 자칫하면 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국식 반전으로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나 봐요.
그리고 한국의 영상 기술도 한몫했죠. 시각적인 특수 효과로 존재할 수 없는 영상이나 촬영 불가능한 장면을 사용해서 생생한 모습을 구현해 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동안 특수 효과는 주로 미국 할리우드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드라마 빈센트는 주 배경이 이탈리아였는데 이탈리아 배경들이 다 특수 영상 기술로 이루어져서 모든 촬영이 한국에서 진행됐나 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머어머, 빈센트 이탈리안 배경이 다 특수 영상 화면이었다고요? 믿기지가 않네요. 드라마를 볼 때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아서 상상도 못했어요. 제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한국의 특수 영상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죠. 참, 요즘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사상 처음으로 도레미가 상도 받았잖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예요.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외국에서까지 상을 받을 수 있었죠?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자막이 아주 큰 역할을 했대요. 단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의미 전달에 중심을 두어 번역해서 대사의 상징성과 뉘앙스를 잘 살려 영화가 말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대요.
아, 그래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막만으로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었군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영화들이 세계에 소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벌써 5시네요. 곧 미팅이 있어서 먼저 자리로 돌아갈게요.
네, 저는 조금만 더 쉬다가 갈게요.
2분 후에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듣겠습니다.
어머, 준호 씨, 여기 앉아서 커피 드세요.
미나 씨, 고마워요.
요즘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는 어때요? 많이 바쁜가요?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엄청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요즘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 못 보셨겠네요?
문어게임 말이죠? 당연히 봤죠. 제 주변에서도 아주 난리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제 외국인 친구들도 완전 푹 빠졌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이야기. 자칫하면 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국식 반전으로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나 봐요.
그리고 한국의 영상 기술도 한몫했죠. 시각적인 특수 효과로 존재할 수 없는 영상이나 촬영 불가능한 장면을 사용해서 생생한 모습을 구현해 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동안 특수 효과는 주로 미국 할리우드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드라마 빈센트는 주 배경이 이탈리아였는데 이탈리아 배경들이 다 특수 영상 기술로 이루어져서 모든 촬영이 한국에서 진행됐나 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머어머, 빈센트 이탈리안 배경이 다 특수 영상 화면이었다고요? 믿기지가 않네요. 드라마를 볼 때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아서 상상도 못했어요. 제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한국의 특수 영상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죠. 참, 요즘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사상 처음으로 도레미가 상도 받았잖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예요.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외국에서까지 상을 받을 수 있었죠?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자막이 아주 큰 역할을 했대요. 단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의미 전달에 중심을 두어 번역해서 대사의 상징성과 뉘앙스를 잘 살려 영화가 말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대요.
아, 그래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막만으로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었군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영화들이 세계에 소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벌써 5시네요. 곧 미팅이 있어서 먼저 자리로 돌아갈게요.
네, 저는 조금만 더 쉬다가 갈게요.
2분 안에 정답을 쓰세요. 지문 C. 지금부터 4분 동안 문제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박시우 소장님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뉴스 인터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의 진행자 이아리입니다. 최근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과연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박시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자력 발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으로 핵 분열을 이용해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나온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내로 석유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연료보다 경제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이 매우 싸서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우라늄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싸고 적은 연료로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죠. 또한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다른 연료보다 친환경적이고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렇게 생산된 비싼 전기는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등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광고 후에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발전소 사고와 같이 원자력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선 물질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하나라도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원전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현재 몇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4개의 발전소가 있고 이미 5번째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전력 소비 중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현재 40%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나라 근처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후에도 원자력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40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 중 원자력의 비중이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 후에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의 진행자 이아리입니다. 최근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과연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박시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자력 발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으로 핵 분열을 이용해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나온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내로 석유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연료보다 경제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이 매우 싸서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우라늄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싸고 적은 연료로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죠. 또한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다른 연료보다 친환경적이고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렇게 생산된 비싼 전기는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등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광고 후에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발전소 사고와 같이 원자력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선 물질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하나라도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원전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현재 몇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4개의 발전소가 있고 이미 5번째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전력 소비 중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현재 40%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나라 근처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후에도 원자력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40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 중 원자력의 비중이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모든 문제를 푸세요.